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끊긴 판문점 연락 채널을 복원해 회담과 관련한 세부 절차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과 같은 의제를 북측이 제기할 경우 가능하다면 논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단국 회담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 남북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중국 상무부가 자신들에게 팩스로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법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최근 제재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안보리 새 대북결의 2397호는 북한에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40만 배럴 혹은 52만 5천 톤으로 제한하고 정제유의 경우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엿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어젯밤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명은 경찰서에 침입해 총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또 이스파한주 호메이니시 사흐르 지역에서도 11살 소년이 숨졌고 나자프 아바드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 대원 한 명이 사냥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31일 밤 반정부 시위로 10명이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국을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슬라마바드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어제 데이비드 헤일 미국 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항의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만 미국을 기만했고 테러 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비난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 중단을 내비쳤습니다. 샤이드 카칸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 강요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와자 이시프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아프간 전략 실패에서 비롯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파키스탄은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중부 지역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인근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한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106명이 탈옥했고 이 가운데 27명이 잡혔습니다. 폭동은 무장한 수감자들이 상대편 갱단이 머물고 있는 동을 침범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방문 계획이 1월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러드 에이건 펜스 부통령 비서실 차장은 펜스 부통령이 이달 말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에 그쳤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에 대한 핵 타격을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연계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한국 정부의 감사의 표시도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일치된 대응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일 미국 본토 타격 위협 등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 권한에 있다면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또 한국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환영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리는 한국 당국이 최근 북한과 거래 의혹을 받는 선박을 잇따라 적발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제재 회피와 밀수를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절대 조성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비슷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파나마 선적의 유류 운반선 코티호를 지난달 20일 평택항에 억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옮겨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로 미한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병행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맹의 핵심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미국과 한국을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는 핵 위협을 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를 보인 점이 두드러집니다. 과거 북한의 입장이 주로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이른바 통미봉남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통남봉미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나타난 이 통남봉미가 미한 동맹을 새로운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미한 동맹의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과 핵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빠진 남북 대화는 자칫 대북 압박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의 제스처가 미한 동맹의 북핵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이른바 대화 공세를 펼쳤고 한국 당국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히는 대목에서 민족 자주와 우리 민족끼리 원칙, 외세의 간섭 배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핵심 관심사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때문에 미한 동맹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와 대북 압박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하느냐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로써 파탄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해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 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고 핵단추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며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한 북한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한 두 나라의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신년사에 호응해 남북 간 대화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공조와 상호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당장 올림픽 이후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만 해도 미국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 위원장은 한국 당국이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 나서야 한다며 연합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년사의 전반적인 기조는 핵 무력 완성을 강조하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가 두드러집니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본 미북 간 대화 전망은 어떤가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핵 선제 공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성격에서 나온 것임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국에 대한 유화 신호들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입증되지 않은 핵미사일 역량을 훨씬 큰 대가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하면서도 한국에는 유화적 신호를 보내는 데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김정은의 서곡은 한국과 미국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남북 직접 대화 제의는 수십 년 된 미한 동맹을 이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긴장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순 있지만 동시에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접근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국과 한국 간 불화의 씨를 뿌리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어떤 대화에서도 제재 완화 또는 주한미군 감축 등을 대가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다른 핵자산을 지렛대로 유지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결하거나 포기하겠다는 타협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날 김정은은 미국을 책망하면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핵타격 단추를 책상에 두고 있다고 했지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장거리 도달이 가능한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위협을 지렛대로 이용해 제재 완화와 같은 이권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국,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 관련 보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한국에 제한한 뚜렷한 화해의 손짓은 미한동맹을 난처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 외교 전문 잡지 디플로맷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지를 내비치며 이에 대한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대가를 늘어놨는데 이는 북한의 ICBM 역량에 위협받는 미한동맹에는 너무나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미한 군사훈련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을 수는 있지만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북한의 올림픽 평화 제의는 지난해 북한의 핵 위협 중단 방안을 놓고 이미 얼룩진 바 있는 미한 동맹을 시험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호주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 로인 인스티튜트의 유안 그레이엄 국제안보 프로그램 국장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에 내비친 유화적 손짓은 항상 어떤 종류의 적대적 코팅으로 쌓여져 있고 핵 프로그램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엄 국장은 또 남북한이 합의를 맺어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더라도 봄이 다가오는 시기에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잠수함 기동 또는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의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지 불과 28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회담이 열리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에 그쳤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에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미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한 것이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겁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 28명, 2013년 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해에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는 10여 명씩을 기록했지만 한자리 수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6년 9명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120일간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자 입국이나 이제 탈북자 난민이 입국하는 부분에서나 있어서 좀 영향이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s who leave North Korea have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북한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가족과 친구, 지인이 있으며 한국은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선박이 잇따라 억류된 가운데 이들 선박의 실제 운영 회사는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 저장소가 있는 북한의 항구에서는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억류한 코티호의 소유 회사는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 매니지먼트입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코티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고 있었지만 다렌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운영주가 중국 회사였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의 주소지는 랴오닝성 다렌 중상구였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역시 중국의 국가번호인 86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각 선박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는데 이때 운영회사의 명칭은 물론 국제해사기구 번호와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코티오는 지난달 22일 한국 평택항에 억류될 때를 비롯해 지난달 17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이 운영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다렌 그랜드 오션 시핑은 코티오를 비롯해 최소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중 코티오와 글로벌 드림호, 코야호는 파나마 선적이었고 페이스호와 킴벌리호는 홍콩 깃발을 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소유 선박들을 운영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에 억류된 또 다른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 역시 홍콩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회사는 중국 본토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운영회사는 라이트하우스 쉼 매니지먼트로 주소는 광둥성 광저우 판이구였습니다. 비어 있는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한 남성과 연결이 됐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유류 운반선인 코티오와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등과 만나 정유 제품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지난 10월 북한 선박 3정 2호에 정유 제품 600톤을 건넸으며 코티오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와 항적이 유사해 유류 거래 여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관영 환추시보는 지난 31일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는 타이완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중국 회사의 소유인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 행위에 가담한 건 타이완 기업이란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호가 타이완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그룹은 마샬 제도에 등록돼 있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고 같은 결의를 통해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에 상한선을 부과하는 한편 양과 금액을 매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유류운반선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유류 제품이 공급된 의혹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지만 1일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금액을 보고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유류 저장소가 있는 남포항에서는 배들의 움직임이 관측돼 해상 유류 거래와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가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플래닛을 통해 남포의 유류 저장소와 인접한 항구에 지난달 11일과 19일, 27일, 31일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최소 4척의 선박이 입항과 출항을 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11일 사진엔 비어있던 지점에 19일 약 80에서 90m로 추정되는 선박이 등장했고 27일엔 같은 자리에 길이가 더 짧은 선박이 들어섰습니다. 또 31일 사진에선 새로운 선박이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선박은 다른 선박에 맞댄 형태로 정박해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실은 것으로 전해진 지난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0월 8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에는 약 90m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지만 19일에는 해당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4일 이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가 3일 만인 27일엔 다시 빈자리가 됐습니다. 다만 27일 사진에는 새로운 선박이 또 다른 자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선박의 움직임만으론 실제 유류 거래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이 북한 내부 운송 등에 동원됐거나 유류와 상관없는 물품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항구들에서 최근 선박의 정박과 출항이 크게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분명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항구에는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7개의 유류 저장 탱크가 있었지만 이후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항구의 선박 접안 시설도 계속 확충돼 선박 여러 대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 북한 반체제 작가의 작품이 미국의 저명한 비영리 단체가 수여하는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폐쇄된 일당 독재 국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체제 작가인 반디의 단편 소설집 고발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아스펜 인스티튜트 산하 아스펜 워즈가 올해 신설한 아스펜 워즈 문학상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아스펜 워즈는 이 소설집이 북한 정권 아래의 삶을 강렬하게 묘사한 매우 감동적이고 괄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집에 담긴 7편의 단편 소설들은 가장 엽기적이고 끔찍한 독재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폐쇄된 일당 독재 국가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일 뿐 아니라 그 같은 비인간적인 여건 아래서도 지속되는 인간미와 충만한 내부 생활에 대한 희망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펜 워즈는 오는 4월 10일에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은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처음 출판됐습니다. 반디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는 북한의 공인작가단체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탈북자를 통해 원고를 외부 세계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를 입수해 책으로 출간했던 서울의 민간단체 행복한 통일로의 도희윤 대표는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반디를 구소련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친에 비유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북한판 솔제니친의 탄생이다. 구소련 시절에 외부의 책을 발간하게 했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분이죠. 솔제니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초의 반체제 작가의 현역 작가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디의 소설집 고발에는 아버지 때문에 온갖 차별을 받는 남자 주인공이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다룬 작품 탈북기와 아이가 창밖으로 보이는 마르크스와 김일성의 초상화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자 커튼을 달았다가 평행에서 추방당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유령의 도시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의 단편 소설 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에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된 이후 일본과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출판됐습니다. 특히 영국 작가들의 단체인 영국 펜이 선정한 2016년 하반기 펜 번역상 수상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해외문학 월간지인 월드 리터러처 투데이가 발표한 2017년 주목할 만한 번역 도서와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이 선정한 2017년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탄저균 공격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미국의 세균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협이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저균은 대량 살상 용도보다는 밀폐 공간에서 사용할 테러용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진행한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탄저균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격 방법으로 일축했습니다. 프레드릭 사우스윅 플로리다 대학병원 전염병 전문의는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한 공격이 가능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No, we're not. It is very hardy and standard decontamination methods won't use, but high heat.
ICBM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이 탄저균을 파괴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적인 탄저균 권위자인 마틴 휴 존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교수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You have a problem when you put such a load in a rocket, dispersing it at the other end, because the
로켓 끝부분에 탄저균을 탑재한다면 발사에 필요한 폭발로 인해 상당한 양의 탄저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나 주변국들을 탄저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탄저균 공격 위험을 보여줄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a real risk exists. It's all projected.
사우스윅 박사는 운반 수단의 한계를 들며 탄저균 공격의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Hard to estimate. It depends on how it's delivered. It's pretty tricky to deliver a homogeneous aerosol.
탄저균 홀씨 혹은 포자와 같은 형태의 물질을 운반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는 겁니다. 아울러 농약 살포 비행기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공격은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는 공격이며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윅 박사는 이런 이유로 탄저균은 대량 살상 용도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의 테러에 더 적합한 생물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사 등의 편지 방식으로 보내진 탄저균으로 5명이 숨진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So it was really a very few people that died, but it created a great fear. And that
사우스윅 박사는 당시 공격으로 숨진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저균 공격으로 큰 공포를 일으킬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등 더욱 파괴적인 무기가 있는데 굳이 탄저균 공격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안 립킨 컬럼비아 대학교 전염병학과 교수는 탄저균 공격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추가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립킨 교수는 북한 탈북 병사의 몸에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된 것만으로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고 비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군인들 역시 탄저균 백신을 접종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휴 존스 교수는 북한 병사의 항체는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추가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적으로 항체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아직 항체가 발견된 탈북군인이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우스윅 박사는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was pretty technically tricky. You have to coat. The problem is if the
공기 노출 시 균을 보호할 코팅 작업을 거쳐야 하며 호흡기로 흡입될 정도의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갖출 수 있는 기술이라며 탄저균을 무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오존오프 보스턴대학교 환경보건대학 명예학장 역시 일반적인 사람이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국가가 나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 정부는 UN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임 정부 때 취해진 개성공단 등 각종 남북협력사업 중단을 결의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로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공개한 한국의 결의 2375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375호를 비롯한 과거 결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한국 정부는 입법 절차와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했으며 2375호 채택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로 효과적인 이행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교역을 중지시켰고 새로운 대북 투자를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내 운항을 금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고서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배경을 북한의 도발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을 들은 바 있습니다.
We have been fully complying with the, you know,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Therefore, and we closed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losed the Mount Gumbang.
문 특보는 지난 6월 뉴욕의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해서 최대 압박 부분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총 5장으로 구성된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통일부는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 투자 회사와 협력 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 씨의 세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후 제3국 난민 캠프에서 미국행을 결정한 조성우 씨는 지난 2011년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을 지나 켄터키로 왔습니다. 켄터키주는 미국의 중동부에 위치한 주로 웨스트 버지니아와 연결돼 있고 인구 400만 정도로 거주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백인입니다. 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큽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결단하게 됐고 또 미국에 오면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다든지 저희 꿈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장 같은 거 하면서 뭐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자원이 풍부하고 기회도 많고 땅덩이가 넓은 나라 미국에서 농장을 소유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었던 조성우 씨에게 켄터키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뉴욕 공항 그 근처를 지나는데 목장 있는 그런 돼지 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돈사라 그러나 돼지 우리 같은 감이 들어요. 딱 집들 규모가 지고 그래서 난 집인 줄 모르고 집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 큰 아파트인 줄 알았지 이렇게 싱글 하우스인 줄을 생각 못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저게 돼지 돈사 지금 되게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줄이 잘 맞춰져 있고 이게 아주 네모나게 그래가지고 돼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미국의 대도시 뉴욕을 농장으로 착각했던 조성우 씨.
예, 처음엔 뉴욕 공항에 내렸죠. 예, 저 JFK에 내려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고 이제 다음 날에 공항 이렇게 바깥하고 이제 켄터키 쪽을 왔거든요. 그래서 켄터키는 와 보니까 미국이라는 제가 가지고 있던 첫 이미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시골 같았어요. 보면 다 모든 게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한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다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집약돼 있고
농장을 사서 가축을 기르며 돈을 벌고 살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조성우 씨.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어서 어떻게 해나 막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가서 진다고 해서 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팔타임도 하고 학교 공부하는.
조성우 씨의 미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난민센터에서 저를 마중하러 나와서 난민센터 갔고. 제가 묵게 될 아파트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와 있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두 명이 살고 있고 제 투베드룸 아파트여서 저는 이제 방이 없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이제 자게끔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미국에 오게 되면 다 미리 다 준비돼 있다고 서책자를 보고 읽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말 소파밖에. 그래서
먼저 온 탈북 난민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된 조성우 씨. 난민센터에서 영어도 배우고 일용품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식기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난민들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조성우 씨는 당시 정부에서 나오는 $200의 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80불 정도는 그 아파트 렌트비하고 그 유틸리티 그 전기 부가세 같은 거 내릴 때 세금 내릴 때 쓰고 제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2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겨울인데
미국에 간다는 소식에 들떠 난민 캠프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옷이고 현금이고 모두 내주고 온 조성우 씨는 난민 센터에서 미처 얻지 못한 물품들을 중고 물품 상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자켓 하나하고 신발하고 이불을 주고 샀고 그리고 다음 날은 난민센터 와서 이제 문건들 다큐멘터리에 사인 당하고 사인 그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사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자유사회 산다는 게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인을 많이 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받고 버스로 집과 센터를 오가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하는 등 미국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바쁜 첫 주를 보냈습니다. 조상우 씨는 난민센터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국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취직에 대한 정보를 무엇보다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우 씨도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그마한 이런 몰입하는 가게에 가서 가발당 해서 옆에서 이제 포장해주고 돈 받고 계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다보니까 뭐, 손님들이 그 원하는 물건 찾아주는 거.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뭐 교재로만 듣던데 실제로 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발 가게에서 이일 저일 시키는 대로 하면서 계산대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까지 맡으면서 일도 배우고 영어도 늘었지만 미국 사회를 배우는 가장 좋은 현장이 됐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고의적으로 술 마시고 와서 가게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제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밀고 제가 동양인이고 체소하고 그러니까 여자인데 불구하고 저를 막 밀고 나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따라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따라오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밖에 다 팽개치고 근데 그때쯤 또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님하고 이렇게 몸으로 접촉하지 말고 몸을 잡거나 가게 밖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이제 내가 또 이제 불이익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명심하고
돈이 있는 곳엔 범죄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일한 만큼 인정받고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고 한참 또 일하다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느 건물에 청소자 하는 잡이 급하게 청소할 일이 있는데 한 하루 일령제로 가서 하루 가서 일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갔었어요.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그때 엄청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일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일해서 돈 번다는 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아마 사장님 눈에 띄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던데 와서 청소하는 거 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또 덥석 받았죠.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난민센터 가고
오전엔 난민센터에 나가고 오후엔 가발가게 계산원으로 그리고 밤엔 건물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몸이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조성우 씨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이렇게 몸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좀 공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하면서 또 자기 살만큼 이렇게 돈을 적당히 벌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문 지식이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일대로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보니까 내가
미국 정착 3개월 만에 단과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데요.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단과대학이 많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학점을 쌓고 일반 종합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요. 조성우 씨도 돈 벌 욕심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학기는 아마 영어만 들었었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영어도 하면서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인정받는 과목들, 요즘 크레딧 과목이라고 그러죠. 뭐 컴퓨터나 뭐 심리학이나 역사 같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 켄터키주에서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봤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할 수 있었고 정한 대로 다시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에 조성우 씨의 네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가족을 남겨둔 탈북자들의 마음 한구석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김현진 특파원입니다.
윤경아, 언니야. 어떻게 잘 지내니? 여기 서울도 많이 추운데 지금 그것은 더 많이 찍겠구나. 요즘 들어서 북한이 남아있는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곳에서 언니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네.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은혜 씨. 지난 2005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탈북한 은혜 씨가 북한에 남겨둔 동생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머지않아 우리가 만날 날이 꼭 올 거야. 새해에도 건강하고 희망 잃지 말고 꿋꿋하게 잘 살아남아서 꼭 만나자. 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보겠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명아 누나, 순아 누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 다 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그러나 새해에는 좀 더 밝은 소망을 가지고 어려워도 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고난의 행군 시절 남한 드라마를 보다 보위부에 걸려 탈북하게 된 박광일 씨는 자신의 탈북으로 수용소에 보내져야 했던 부모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새해도 몸 건강이 어렵지만은 잘 지내시고 그렇게 잘 있다나면 또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운 곳에서 모두 잘 계시는지요? 여기도 추운데 그쪽은 아마 더 추우니까 뜻뜻이 지내는지 걱정이 가고요.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건데 이 악물고 꼭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북한군 7군단 소속 중대 정치 지도원을 지내다 고난의 행군 시절 7살짜리 딸아이애를 데리고 남한에 온 김나영 씨. 한국 통일준비 명강사협회 회장인 김나영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오빠들에게 힘을 내 견뎌달라고 말합니다.
큰 오빠들은 직책에서 은퇴할 나이도 된 것 같은데 보지 못하니까 해마다 나이로 이렇게 세보면서 큰 오빠, 둘째 오빠는 은퇴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지금 중국에서 그 연휴도 다 이제 수입 중단하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가족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진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서 좀만 더 힘내고 살아주세요.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탈북한 김지영 씨는 소식이 끊긴 삼촌에 대한 걱정과 그리운 분입니다.
삼촌, 2017년이 다 가고 또 2018년이 왔네요. 그런데 작년에 소식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또 괜히 더 부담될까 봐.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삼촌도 올해 건강하고 그리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한번 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 너무 보고 싶고 항상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날까지 아프지 말고 가족들 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2008년 탈북해 현재 성균관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손모 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어머니와 형이 꼭 건강하게 살아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이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새해에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언제건 다시 만날 거니까 또 한 해도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
북한의 여동생 가족과 남동생 가족을 남기고 딸과 함께 지난 2005년 탈북한 김희영 씨의 발언도 다르지 않습니다.
떠났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건강해서 잘 지내고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 잘 챙기고 서로가 다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생존해 있기를 바란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러 나라와 인권 감시 단체들의 긴급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통신사 로이터의 두 기자들은 여전히 버마 당국에 감금돼 있습니다. 와론 기자와 키아우 소에우 기자는 12월 12일 양곤시 부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북부 라카인주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약 65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과 기타 다른 주민들이 버마 보안군과 무장 세력의 잔혹 행위를 피해 인접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미국은 그 같은 버마의 행동을 인종 청소라고 묘사했습니다. 12월 21일 미국은 북 라카인주에서 보안군의 작전을 지휘한 마웅 마웅소의 버마 군사령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부에 연행된 두 언론인은 식민지 시절에 공공기밀법 제3조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14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버마 당국은 그 같은 혐의를 부과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체포된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두 기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헤더 노우트 대변인도 그 같은 촉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호주는 우려를 표명했고 방글라데시는 그들의 체포를 규탄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들도 가세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들은 언론인 체포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진 중인 혐의는 완전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언론연맹은 두 기자들이 로힝야 사태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기자들에게 언론 자유는 버마의 절실한 민주주의 전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이는 버마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그들이 성공적인 민주주의 여정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이번 위기가 진정한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